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요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11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요일 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페스코프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모두 김 위원장의 방러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이 특별 열차편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이동 경로가 되는 러시아 하산역에서는 역사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이 주변 경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온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사망자는 2,497명, 부상자는 2,4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늦은 밤 모로코 중부 도시 마라케시 남서쪽 72km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모로코에서 1900년 이래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과 영국 등 이웃나라에서 파견된 구조팀이 현지 구조대원들과 함께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며 주민들도 무너진 주택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직접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라케시 구시가 건물들과 진앙지에 가까운 아틀라스 산맥 소재 틴멜 모스크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로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애도를 표하면서 미국은 모로코 정부와 피해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모로코 내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로코 국민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전 6시부터 11일 오전 5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1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기 11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수호이 30 전투기 2대와 젠 16 전폭기 6대를 포함한 이들 항공기는 중간선을 넘어와 중간선과 평행을 이루는 비행을 계속한 뒤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후 별도 보도자료에서 중국군 항공모함 산동함이 타이완 어란비에서 서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해군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 등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달 30일에도 군용기 32대와 함정 5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타이완 인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자원봉사 차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숨졌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차시브 야르 마을 근처에서 자원봉사 차량 한 대가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인 앤서니 이그나트 씨가 숨진 것이 확인됐고 스페인인 엠마 이그알 씨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밖에 독일과 스웨덴인 등 두 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황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7일 동안 타우리아 방향으로 진격했으며 바흐무트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접경 벨고로드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 영토 내 시설물을 겨냥한 우크라이나 드론 2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승객 없는 텅 빈 공항이 늘고 있다는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주로 큰 도시와는 거리가 있는 시골의 작은 공항이 그런데요. 탑승 수속을 하던 창구, 수화물 실어 나르던 이동식 벨트, 여행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던 렌터카 시설 등은 그대로인데 이런 시설을 움직이게 할 비행기가 뚝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활주로에 비행기 이착륙이 뜸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뒤 아예 텅 빈 공항이 돼버린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항공사인 아메리칸과 델타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최근 3년 사이에 취항을 중단한 지역 공항이 무려 74곳입니다. 항공사는 만성적인 조종사 부족 문제 등이 또 그리고 수익이 크지 않은 공항의 항공기 운영을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역 공항을 다니던 50인승 규모의 작은 제트기도 인건비, 연료비,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서 수익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지역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 점점 줄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지역 공항 관계자들, 팬데믹 기간에 적지 않은 지원금 받았던 항공사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시골 공항 버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시설도 활용하고 또 지역민의 이동권도 확보하는 공항을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제 어떤 틀 없이 그 작품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의 나래를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네, 지난주 한국 서울에서는 현대미술의 가치 또 미술시장의 흐름을 알게 하는 두 개의 큰 국제 아트 행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에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으로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아침 저녁 선선합니다.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까지인데요. 함흥과 황해도 그리고 평남 일대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개성 그리고 원산의 낮 최고 29도입니다. 신의주 27도, 중강 25도고요. 함흥이 30도까지 오릅니다. 청진 낮 최고 25도, 해산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돼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8일 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덮친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중국이 2주 앞으로 다가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중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8일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소식부터 좀 볼까요? 지금 피해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군요.
네, 모로코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11일 현재 사망자는 2,497명, 부상자는 2,476명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른바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앞으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다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상이라서 사망자가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을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골든아워라고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통상 이 지진이 발생한 후에 72시간을 이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네.
네, 모로코 지진은 지난 8일 밤 11시경에 발생했는데요. 지금 모로코는 11일 낮 2시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몇 시간이 중요할 텐데 지금 구조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모로코 유적 도시인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인데요.
네,
규모 6.8의 강진에 일대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산간 지역이다 보니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길이 끊기는 바람에 구조대가 진입에 애를 먹고 있고요. 주민들이 맨손으로 지금 일일이 건물 잔해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10일에도 규모 3.9의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1차 지진으로 일부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진동이 닥칠 경우에는 본진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에 을 겪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지금 불안 속에서 임시 천막이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아비규환의 상태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이 모로코가 원래 지진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어서 비교적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긴 합니다.
예.
네, 지난 2004년 2월에도 이 북동부 알 호세이마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서 630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다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규모 6의 지진은 드문 편입니다. 지난 1960년 12,000명의 사망자를 낸 해안 도시 아가디르 지진도 규모는 5.8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이 규모가 6.6 이상이긴 합니다만 지진 피해가 더 컸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우선 지진 발생 시점이 모두가 잠든 밤에 발생했다는 점이 피해가 커진 이유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다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이 산간지대의 낡은 건물, 낡은 집들이다 보니까 지진에 쉽게 무너져서 피해를 키웠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 유적지가 또 진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 문화유산 피해도 크겠는데요.
네, 진앙에서 77km 떨어진 마라케시는 이 모로코의 대표적인 유적 도시입니다. 구시가지인 메디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예.
하지만 이곳 역시 중세시대의 낡은 건물이 많고 지진에 취약한 벽돌 건물이 많아서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던 관광객들은 급히 호텔 밖으로 대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모로코 정부는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모로코 군대는 전문 수색 구조대를 동원해서 피해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 낙석으로 도로가 끊겨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네, 일부 지역은 헬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6세 국왕은 1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재민들에게 물, 식량을 배급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 모로코도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처럼 군주제 국가네요.
네, 의원 내각제를 가미한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모하메드 6세는 지진 발생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하메드 6세 국왕이 프랑스를 방문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네, 모하메드 6세는 이달 1일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프랑스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파리에는 그의 저택이 있는데요. 모하메드 6세는 이 호흡기 질환인 사르코이드증을 앓고 있어서 지난 2018년에 파리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후에 정기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진 발생 다음 날인 9일 아침에 바로 귀국했습니다. 이후에 모로코 국영TV는 국왕이 정부 관리들, 군 지휘관들과 긴급 대응 회의를 주재한 모습을 반복 보도해서 국왕이 재난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는 걸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모로코에 도움의 손길 보내고 있군요.
네, 스페인 국방부는 10일 모로코의 공식 요청을 받고 소규모 군 긴급구조대와 수색견을 파견했습니다. 영국도 모로코에 수색구조 전문가와 수색견, 장비 등을 파견했고요.
네.
네, 미국도 소규모 재난 전문가팀을 파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즉각 모로코와 접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모로코 정부가 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구호 노력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시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서 9일과 10일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베트남으로 이동했는데요. 10일 있었던 G20 폐막 일정은 참석하지 않고 바로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 간 것이 취임 후 처음인가요?
네, 2021년 취임 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둘째 날이자 일정 마지막 날인 11일 하노이에서 보반 트엉 국가 주석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엉 주석은 두 나라 관계가 빠르게 심화하고 있고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면서 양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격상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0년 동안 두 나라 관계가 갈등에서 정상화를 거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힘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베트남은 한때 적으로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964년 베트남 통킹만에서 미 해군 구축함인 매독소호가 피격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베트남 전에 개입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9년 만에 이 전쟁에서 손을 뗐고요. 이후 공산 정권이 들어선 베트남과 미국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네, 그 후에 어떻게 이 양국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된 겁니까?
네, 완전히 단절됐던 두 나라 관계는 1980년대 말에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 미군 포로를 인도하고 미군 실종자 유해 수색 작업을 허용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네, 이후 1995년 7월에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교를 정상화했고요. 2013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나라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10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된 거죠?
네,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인도, 러시아, 중국 이렇게 네 나라밖에 없는데요.
네네.
네, 미국과 베트남 간의 외교 관계 격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국 경제가 한층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은 최근에 중국에 이어서 또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춤한 사이에 베트남 공장들이 빠르게 세계 수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네.
네, 일례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 13.6% 증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위주로 형성된 공급망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투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이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군사 안보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해서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베트남에 890만 달러 상당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군 현대화 과정에서 무기 수입처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베트남의 주 무기 수입처는 러시아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최대 스포츠 대재전입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제19회 아시안게임이 2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스포츠 축제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후 5년 만에 열리는 대회라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의 공식 명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죠. 다시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원래는 지난해 2022년 9월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가 당시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1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명칭은 그냥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올림픽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당시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 있었던 시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해 논의 끝에 대회를 1년 후로 연기했지만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단 규모가 상당하군요.
네,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따르면 아시아 역내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2,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는 도쿄올림픽 때 참가했던 선수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네,
네, 도쿄올림픽 때는 약 1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고로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 예상 선수도 1,500명으로 적습니다.
네. 자, 이번 아시안게임에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까?
네, 중국 당국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지난 6월 개막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등록된 45개 국가 지역이 모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아시아평의회 OCA 회원국인데요. 당시 조직위원회가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북한 출전을 확인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한편 쿠데타 군부의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도 이번 대회에 111명 선수를 보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경기 종목은 몇 개나 됩니까?
네, 수영과 양궁, 육상, 배드민턴 등 40여 개 종목입니다. 선수들은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총 481개 금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텐데요.
네.
네, 아시안게임의 전통적인 강호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이란 등이 꼽힙니다.
네,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경기장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은 총 56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12개 경기장을 신축했고 개보수 경기장과 임시시설이 44개라고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경기장 또는 훈련장에 들어간 비용이 14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아시안게임하고는 별도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하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간에 좀 껄끄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7월에 OCA 새 의장으로 쿠웨이트 출신의 쉐이크 탈랄 파드 알 아흐마드 알사바 씨가 선출됐는데요.
네.
예, IOC가 이례적으로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쉐이크 탈랄 씨는 OCA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쉐이크 아흐마드 알사바 전 OCA 의장 동생인데요. IOC는 사바 전 의장이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쉐이크 탈랄 씨는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스포츠계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25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은 이번 항저우 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 22주기를 맞아서 테러 공격을 받았던 뉴욕과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테러 당시 희생자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조지아주의 대배심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등도 기소할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수사국이 미국 내 러시아의 간첩 활동을 경고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지금이 9월 11일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2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먼저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9.11 테러 공격 22주기가 바로 현지 시각으로 오늘입니다. 2001년에 발생한 그 전례가 없었던 미국 본토에 대한 그 최악의 테러 공격이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2주기를 맞아서 미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알래스카를 찾는다고요?
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 군 부대를 방문해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공격을 받은 지역 외에 다른 곳을 찾아가서 이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 국방부 청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화환을 놓을 예정입니다.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또 다른 지역을 가는군요.
네,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뉴욕에서는 내년 이 공식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 무너져 내린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있었던 장소인 그 그라운드 제로에 건립된 국립 9.11 기념관 그리고 박물관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에모프 씨는요. 펜실베니아주 이 생크스빌에 있는 플라이트 93 국립 추모비를 찾습니다.
네. 자, 일반인들의 추모 행사도 오늘 예정돼 있지요.
맞습니다.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서는요, 이 무전을 통해서 도시 전역에 이 추모 메시지를 방송하고 또 공개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미주리주 펜턴에서는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조기 개양식을 진행합니다. 뉴저지주의 몬머스 카운티의 경우에는 아예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카운티 공무원들이 이 추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1 테러는 미국 본토에 대한 전례 없는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겠습니다.
네, 9.11 테러는 지난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뉴욕과 그리고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등을 겨냥해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공격을 벌였습니다. 테러가 벌어진 이 세계 무역센터와 그리고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백악관과 그리고 미국 의회도 원래 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 테러리스트들은 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 그 쌍둥이 타워와 그리고 국방부 청사 등에 충돌했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충돌해서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는 이 쌍둥이 빌딩의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전 세계가 경악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3천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네. 자, 이번 9.11 테러 22년을 앞두고 이번에 희생자 신원이 또 추가로 발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 2명의 신원이 그 DNA 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남성 1명과 그리고 여성 1명인데요. 1648번째 그리고 1649번째로 확인된 희생자들인데 모두 세계무역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들의 신원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3천 명이 가까운 희생자들 가운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 1,100명이 넘는 희생자의 신원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 법의관실은요, 최대한 많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요, 이 추가 신원 확인이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 소식 보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력과 관련한 이 조지아주의 특별 대배심의 최종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앞서서 지난 2월에 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서 지난 8일에는 최종 내용이 발표된 건데요. 이에 따르면 이 당초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 대배심이 기소를 권고했던 대상이 실제로 기소된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보고서입니까?
네, 특별심의 그동안 특별 대배심이 그동안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 측근들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이 주 당국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특별 대배심은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7개월 동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 그리고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고위 인사를 비롯해서 또 여기에다가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 75명으로부터 방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자, 특별 대배심이 실제 기소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인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포함해서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켈리 레슬러 전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의원 등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은 당초 이 특별 대매심은 모두 39명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자주 법에 따르면요, 특별대배심은 수사권은 있지만 이에 대한 기소권은 없습니다. 다만 이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은요, 이 특별대배심의 조사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기소된 인원이 19명이었던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줄리안이 전 시장 그리고 시드니 파월 변호사 등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이 네 번째이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마지막 기소였는데요. 앞선 세 번의 기소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지 않았었는데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고 이것이 공개됐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 공개 이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당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당시에 그저 우연히 숨을 쉬고 있던 모든 이들을 기소하길 원했다라면서 이번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요. 이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으로 사실이나 법 혹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죠.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재판을 지방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자 이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당시 이 연결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행동이 이 연방정부 관리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서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네. 자,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랍니까?
네, 조지아주 연방지법의 스티브 존스 판사는요,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동이 이 연방정부 관리의 행동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도스 전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이 요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받는 것과 연방법원에서 받는 것이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네, 이게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배심원 구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범죄의 사실 여부와 그리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심원단에 과연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지가 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연방법원이 재판을 받기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들은 이 조지아주 지방법원의 경우에 현재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서 배심원단 역시 이런 성향을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만약에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더 다양한 배심원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주사국 FBI가 러시아의 간첩활동 관련해 발언을 했는데 뉴스네요.
네, 크리스토퍼 레일 FBI 국장이 7일 미국 내 그 러시아 간첩 활동의 범위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스파이 박물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레이 국장은 미국 당국이 러시아 정보 요원의 활동을 줄이는데 긍정적이고 또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방첩 활동 위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전통적인 방첩 활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네, 간첩 대상이 되는 그 국가 영토에서 정보 요원이 직접 간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해킹 등이 원격으로 이 간첩 활동을 벌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레이 국장의 발언은 러시아의 사이버 간첩 활동을 포괄한 것이 아니고 미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그 러시아 간첩들의 활동을 지적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간첩 활동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텐데요.
네, 미국 CNN 방송은 미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간첩의 위협은 이거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 정권에 러시아가 적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냉전 시대의 유물로 여겨졌던 그 전통 방첩 활동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을 간첩으로 고용한 사례도 적발됐었다죠?
네, 레이 국장은 지난 2020년 러시아 당국을 도와서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그 멕시코 국적자를 언급했는데요. 레이 국장은 러시아가 이 전통적인 정보 요원을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 연락책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미국 내에 러시아 간첩 활동은 불균형적으로 크다며 러시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당국을 도운 멕시코 국적자가 유죄 판결을 지난해 받았던 게 기억나는군요.
네, 지난해 36살의 그 헥토르 알레한드로 카브레라 푸엔테스 씨는요, 미국에서 그 외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FBI에 체포된 푸엔테스 씨는요, 러시아의 비밀 암살 기획을 실토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러시아는 10여 년 전 러시아 고위 정보 요원으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알렉산드르 포트예프 씨를 암살하기 위해서 푸엔테스 씨를 고용했는데요. 이 포트예프 씨의 차량 번호판을 입수하고 물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한 겁니다.
네, 미국은 지난 2018년이죠. 러시아 외교관을 대거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이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규정하고 추방했는데요. 60명 가운데 48명은 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워싱턴 주의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당시에 왜 그런 조처를 했던 겁니까?
네, 이 조처는 러시아가 영국에 거주하는 그 전직 러시아 정보 요원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독극물인 신경환 작용제를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한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조처는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국가와 또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함께 단행돼서 총 100명이 넘는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당하게 됐는데요. 레이 국장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파트너 국에서도 이 러시아 간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첫 번째 순서로 낙태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Biden's Democrats largely opposed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June that revok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and threw the decision to states.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조건부로 인정했습니다.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은 여성 권익 신장에 지대하게 공헌했다고 평가받았고 미국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판결은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원하던 한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했습니다.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은 위헌이다. 프라이버시 영역에는 혼인과 출산, 피임, 가족관계,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여성이 임신 지속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구현된다. 이를 제한하는 주법에 대한 합헌성 심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텍사스주의 이익이 여성이 낙태할 권리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텍사스 주법이 낙태를 규제하는 데 정밀한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근본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1960년대 연방대법원은 피임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은 최근까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한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U.S. Supreme Court released its much-anticipated decision overturning Roe v.ersus Wade.
그런데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와 관련해 극적으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이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장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것입니다. 당시에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헌법은 임신 중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임신 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
이는 낙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니 이 문제는 각 주가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주들은 발빠르게 지난 50년 가까이 허용됐던 낙태를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여성들의 기본권이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첫 번째 시간으로 낙태 권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지난주 한국 서울에서는 현대미술의 가치를 생각하고 또 미술시장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국제급 규모의 두 개의 아트 행사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이라는 아트 축제였는데요. 덕분에 미술 애호가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고 즐기고 또 생각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원래 키아프는 2002년에 처음 출범해서 올해로 22회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의 국제 아트페어입니다. 갤러리들도 굉장히 많고 또 홀도 굉장히 넓어서 어디서부터 보셔야 될지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크게 4개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김희은 도슨트가 키아프 서울을 소개하며 주목받는 갤러리와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키아프 서울은 지난해보다 50여 곳 많은 210개의 갤러리가 참여했고요. 유망한 신진 작가의 작품부터 샤갈, 박서보, 또 키스헤링 등 유명 거장의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갤러리 반디트라소의 안진옥 대표는 키아프 서울을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키아프 같으면은 거의 1년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에 준비하고 작가하고 섭외도 하고 작가의 작품도 우리 의논하고 스튜디오 가서도 작품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서 작품을 갖고 옵니다. 이거 준비가 거의 1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모든 작가님들이 이 키아프를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에 이 키아프는 사실 프리즈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저희 한국 갤러리들을 보면은 전에보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갤러리 반디트라소는 라틴 아메리카와 스페인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인데요.
한국 작가에서 지금 유명한 윤희동 작가는 지금 이 돌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떤 인생이 있어서 돌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돌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긴 세월을 이것을 인내를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이 나중에는 이 돌이 나중에는 보석이 된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작가는 조이 모르가벨이라고 호주 작가인데 현재는 지금 프랑스에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로 많이 처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일종의 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해서 자기 작품을 일종의 일기장, 그래서 재미있게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약간 팝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아프에서 주목할 점은 신진 작가의 발굴인데요. 안진옥 대표는 95년생 간만지 작가의 가족이라는 작품을 소개했고요. 젊은 작가부터 원로 작가까지 다양한 작품을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간만지 작가는 저희가 다루는 작가 중에 가장 젊은 작가입니다. 갈필로 약간 먹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추억이 남잖아요. 그런 아련한 추억 속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일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통 어떤 장르를 딱 하나로 찍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데서부터 젊은 작가까지 다양한 것을 보여줘서 원로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 그다음에 젊은 작가의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가격대도 1억에서 뭐 100만 원대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미술 트렌드와 함께 미술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최근까지는 사실은 팝아트하고 스트리트 아트, 그 다음에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작품들이 활발하게 팔리고 잘 됐었는데, 약간 신표현주의, 그림을 추상도 아니지만 사실도 아닌 신표현주의가 다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은 일종의 힐링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어떤 축적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로만 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힐링도 되고 투자도 되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아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철학도 들어가야 되고 인문학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밖에도 부산에서 참여한 이듬 갤러리 강금주 대표는 16년째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희욱 작가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뭐 입체에서부터 평면, 영상, 사진 다 다루려고 하는 그런 화랑이에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화랑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 지역에 그리고 작가의 철학이 있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평론가의 글이 정확하고 이런 작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이런 작가는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작가인데 한국 작가면서 요즘은 깎는 작가 잘 없어요. 깎아서 표현하는 작가가 돌을 깎아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경주 남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재미있는.
또한 키아프에 많은 컬렉터가 모인 만큼 작품을 고를 때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그 작가의, 여기 키아프도 하루 만에 와서 결정을 할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작가들의 어떤 철학 글이 있는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공부해서 정말 유니크한 거,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정체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K-아트, K-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가 인장을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한국 작가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화랑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술 작품을 모아왔다는 한 수집가를 만났는데요. 한국 미술의 다양성과 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키아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요.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작품성을 높이 본다고 합니다.
뭐 동양어, 서양어, 컨템포러리부터 시작해서 다 콜렉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한국 미술 발전을 위해서도 작품성이죠. 뭐. 그러니까 작가가 수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세기에 살아남는 작가는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사의 족적을 남길 만한 작품들, 그런 걸 찾아서 해야죠. 컬렉션 할 때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뭐 단기 투자냐, 뭐 고시적으로 보느냐. 우리 젊었을 때 컬렉션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작가들 보는 눈이 다른 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가들도 그만큼 부담감도 있고, 세계에서 남을 만한 작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죠.
키아프를 찾은 미술 애호가들은 화랑의 대표, 또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을 더 깊이 알아갔는데요.
관심 엄청 많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요. 예사롭지가 않죠. 하나하나 보는 게. 다른 때에 비해서 단아하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간단 명료하면서 눈에 탁 들어온다는 느낌. 제가 느끼기에도 1년이 다르게 많이 다르구나. 엄청 유명한 작가들, 대한민국의 작가들을 모셔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 가능성이요. 이대로 쭉 관심을 모두가 다 가져주면 더 좋은 작품들은 계속 나오겠죠. 거기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하나 샀더니 VIP 티켓 줘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한지를 이용해서 그 작품을 샀습니다. 좋죠.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위안이 되는 그림을 갖고 있는다면 행복하겠죠.
그리고 공공미술 분야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박지훈 씨는 몇 년 사이 달라진 미술계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의자 작품, 부조 작품 보고 있었고요.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미술계에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매년 키아프 행사를 올 때마다 줄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역시 줄을 서서 들어온 걸 이제 느껴보니까 일단 미술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긴 했는데 과연 그 컬렉터들의 안목이 함께 올라왔는지는 이제 스스로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상승하고 싶은 혹은 재투자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작품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공공미술 쪽에 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을 많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을 보는 안목이 대중적으로 다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일상에 미술이 더 가까워졌다면서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다채롭게 열리길 바랬습니다.
일단 미술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작품을 감상했으면 하냐면 정말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제 어떤 틀 없이 그 작품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의 나래를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는 삶이 우리 삶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술 작품이 긍정적인 영향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은 누군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어려워하지 않고 다 같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그 감상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장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속이다, 남을 기만하거나 사기치다, 영어로는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긴다, 무언가를 빠르게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He called me up and said he urgently needed a ride to the hospital because his car broke down. I rushed over to pick him up, and we were in such a hurry that I even paid for the hospital parking.
That sounds like a good friend helping out in an emergency.
Yeah, that's what I thought, until he told me that he just didn't feel like driving.
Wait, what? He tricked you into taking him to the hospital and he's not even sick?
Exactly. He made it sound like an emergency, but it was just his regular annual checkup.
He pulled a fast one on you, right? That's a pretty sneaky move.
속이다는 표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데이빗이 나를 속였습니다.
He tricked you.
그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Pull a fast one on someone. Trick someone.
같은 표현이죠.
Pull a fast one on someone.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기다, 남을 기만하거나 사기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빨리 어떤 것을 해치우는 행동, 속임수를 쓸 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Pull a fast one on someone.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기는 것이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Pull a fast one.
속이다.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데이빗이 나를 속였습니다. 자, 대화 해석해보죠.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당신은 나에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겁니다.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데이빗이 나를 속였습니다.
He called me up and said he urgently needed a ride to the hospital because his car broke down.
그는 내게 전화해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가 고장나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I rushed over to pick him up. And we were in such a hurry that I even paid for the hospital parking.
나는 급하게 서둘러서 그에게 갔고 너무 급한 나머지 병원 주차비도 내가 냈어요.
That sounds like a good friend helping out in an emergency.
착한 친구가 급한 상황에서 도와준 거네요.
Yeah, that's what I thought until he told me he just didn't feel like driving.
네, 저도 그가 운전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Wait, what?
잠시만요, 뭐라고요?
He tricked you into taking him to the hospital, and he's not even sick?
그는 병원에 가기 위해 당신을 속였는데, 그는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Exactly.
맞습니다.
He made it sound like an emergency.
그는 응급 상황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But it was just his regular annual checkup.
그러나 매년 하는 연례 건강 검진이었습니다.
He pulled a fast one on you, all right.
그는 당신을 확실히 속였네요.
He pulled a fast one on you for sure. That's a pretty sneaky move.
그것은 정말 교활한 행동이네요.
Pull a fast one on someone. Trick someone.
속이다, 남을 기만하거나 사기치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wo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yesterday. David pulled a fast one on me. He called me up and said he urgently needed a ride to the hospital because his car broke down. I rushed over to pick him up, and we were in such a hurry that I even paid for the hospital parking.
That sounds like a good friend helping out in an emergency.
Yeah, that's what I thought, until he told me that he just didn't feel like driving.
Wait, what? He tricked you into taking him to the hospital, and he's not even sick?
Exactly. He made it sound like an emergency, but it was just his regular annual checkup.
He pulled a fast one on you, right? That's a pretty sneaky move.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ll a fast one on someone. Trick someone.
누군가에게 빠른 것을 당긴다. 무언가를 빠르게 한다는 말이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빨리 어떤 것을 해치우는 행동. 남을 속인다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